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결혼에 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결혼을 빼놓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들도 결혼하지 않고 편하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은 여성들도 돈을 잘 벌고 남성들만큼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다는 시대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요즘 사람들이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도 성적인 욕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환경과 문화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청소년부터 성인의 나이가 될 때쯤에는 성적인 욕구가 계속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관계를 평생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적인 욕구를 주셨다는 것은 이 욕구가 나쁜 죄는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끌리게끔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비틀어서 잘못 적용하게 만들죠.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은 결혼한 부부만이 서로의 깊은 친밀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위기 20장 10절, 잠언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성관계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 후에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서로 동의하고 합의한 성인들끼리는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상대와의 모든 성적 관계는 간음이고 죄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음이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사회적으로도 당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에 대한 기준들도 애매하고요.
네, 세상은 애매하게 여기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나그네나 아내 이외의 존재에게서 성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처럼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서 발이 멀쩡하게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간음하고 있으면서 나의 삶이 행복하고 거룩하길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간음과 같은 성적인 타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만족의 가장 큰 차이는 결혼 여부로 갈라지는 거죠?
잘 보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개념이 파괴되면 가정도 파괴됨과 동시에 간음하게 되기 쉬운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인간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관계입니다. 결혼은 두 남녀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정의 최소단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최근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나그네와 아내로서 합법적인 유일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동물인 개가 결혼하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혼이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언약으로 확정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생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옷짐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아멘.
나의 배우자가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부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미칠 듯이 싫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한다면 그건 결혼 관계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네.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스럽고 불행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적인 즐거움 자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은 나그네와 아내가 서로 평생을 헌신하고 책임지는 관계에서 성적인 만족만 이기적으로 쏙 뽑아먹는 행동이죠. 원래 성관계는 자녀를 낳게 하고 부부만의 친밀함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었는데 사랑과 책임은 없고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혼과 성관계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즐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을 따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여러 사람과 성적 관계만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만족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성관계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젊고 예쁘고 능력 있고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그때마다 더 좋은 사람과 성관계를 즐기려고 한다면 결국 나 자신도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버려지겠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과 책임을 포함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배우자와 내가 하나로 맺어졌다는 생각을 한다면 쉽게 가늠하지는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성적 만족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모하고 버리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기로 태어나서 내 손과 발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손과 발이 되었겠죠?
네. 손과 발은 곧 내 몸이니까요.
자, 그런데 내 손 모양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손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손은 곱고 예쁜 거죠. 그래서 부러운 마음에 그 사람의 손을 열심히 만져요. 그런다고 그 사람의 예쁜 손이 내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손을 열심히 만져도 나의 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나그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결혼 관계로 맺어진 나의 몸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해요.
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내면서도 부부로서의 깊은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였던 것이겠죠? 내 몸을 내가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성관계 자체를 죄악처럼 여기는 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인격적, 심지어 성적인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적 즐거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자 부부가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는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물은 결혼 안에서 누리는 성적 만족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신실함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같은 금지 명령안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바른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라는 말씀도 있었네요.
네, 성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였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선물을 잘못된 관계와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나그네와 아내가 서로 성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가르침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은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간음을 저지르기 쉬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요.
인간의 세 가지 욕구로는 수면욕, 식욕, 성욕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아내와 나그네로 함께 헌신하는 관계가 아닌 무책임하게 성적 만족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만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서로 책임지는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결혼하라고 추천하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외적으로 독신의 상태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핍박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결혼한 부부 사이에 서로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부 갈등 중에는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성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거절해서 관계가 어려운 부부가 많다는 거죠. 지금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요? 특별히 나그네나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쪽이 계속 거절한다면 뭔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성병에 걸렸다거나 폭행을 한다든지의 악한 관계가 아니라면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만족을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나그네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각각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의 몸을 주장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 서로가 원할 때 성적으로 결합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니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된 관계 안에서만 안전하고 거룩하게 성적 만족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를 무질서하게 간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면 결혼 제도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겠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의미가 파괴된다면 모든 사람을 간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간음하는 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도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 남자랑 한 여자하고만 평생 성관계를 할 수 있냐. 지루하고 지겨워서 그런 재미없는 삶을 살기는 싫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내나 나그네가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괴롭고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욕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욕구라고 생각하면 다른 욕구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배변 욕구가 있죠. 사람이라면 소변이나 대변을 봐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그렇네요.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욕구라면 다른 욕구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사람이 성관계하고 싶은 욕구는 배변하고 싶은 욕구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배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성관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아무 곳에서나 소변이나 대변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건 아기 때나 가능하고 어른이 되면 당연히 화장실이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게 맞죠.
사람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창조의 섭리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싸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질서한 겁니다. 심지어 길거리 아무 데서나 대변이나 소변을 본다면 전염병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맞네요. 제가 듣기로 옛날에는 대소변 등에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도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대변이나 소변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설물에는 수많은 세균과 독이 있으니 그렇게 살면 전염병이 돌았겠네요.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욕구고 즐거움이죠. 그러나 대변과 소변을 화장실 안에서만 보는 것처럼 성관계의 즐거움도 오직 결혼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실제로 무분별하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서 치명적인 성병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런 비유라면 간음을 하면서 성욕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음의 위험성에 대해 말할 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다고 말할 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 결혼의 좋은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선물로 주셨는지 삶에서 나타난 결과로 살펴볼까요? 결혼해서 서로에게 충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범죄율도 낮고 술과 약물 의존도 역시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온전한 가정 환경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 원칙을 보여주면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결혼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인 당사자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평생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덜 봐주는 관계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 나그네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나그네가 있는 여자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곧 그 나그네에 대한 공격과 같으니까 나그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좋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란한 성적 관계가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적 매력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의식 중에 항상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늙고 매력이 떨어질 때가 오면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결혼은 성적인 매력을 넘어서 부부가 서로 감정적, 인격적, 성적으로 평생 돌보고 헌신함을 전제로 합니다.
네. 평생을 서로 돕고 헌신하고 보호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거네요. 진짜로 한 몸이라는 표현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언제나 내 몸이니까요.
네, 이렇게 결혼이 소중한 것인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간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결혼이라고 할 때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상태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독신의 상태인가죠?
네,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 상태로 사역을 하셨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 상태였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결혼과 간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예외적인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결혼제도 안에 있는 것을 기본 전제하고 있지만 마음껏 간음하기 위해서 독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독신이 유익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금욕주의로 잘못 받아들여져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제와 수녀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간음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몇몇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삶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가정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경우입니다.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간음하는 삶을 살기가 쉽죠. 정말 할 말이 많은 주제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결혼이라는 것을 개인의 만족으로만 생각한다면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간음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자녀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무시하고 다른 성적인 즐거움을 찾다 보니 성병이나 가정이 깨어지는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적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예수님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결혼과 남녀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북초선 성도님들도 간음과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큰 용사로 준비되고 계신 북주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표를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느 목사님은 함께 일할 사역자가 필요해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 연락이 오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한 대로 첫 연락이 온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서는 다시 사임시켜야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로 결정한다 하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네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응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외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집을 팔려고 하면서 다음 주 안에 문의가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팔겠다고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증표를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기도원 사사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도원도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소위 양털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시험 이야기 저도 기억합니다.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가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자유롭지는 않은 부분인데 잘 경청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악을 또 행하여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7년 동안 큰 고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을 피해 숨어서 타작했던 용기 없고 미약한 가문이었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상 숭배자이기도 이기까지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겠다 하시며 큰 축복을 주셨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에 마음이 움직이긴 했으나 말씀만으로는 확신하지 못해 가시적인 증거,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양털 시험 이전부터 기드온은 이미 의심과 불안이 많아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었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반석에서 불을 내셔서 응답했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치기 전 기드온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뒷마당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숫소를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난 해까지의 이야기였죠.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만큼 기도는 용사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사기 6장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성읍 사람들은 누구의 소행인지 샅샅이 조사해 기드온이 한 행위임을 알고 그 집에 들이닥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한 기드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에 칭찬은커녕 분노했군요. 반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열심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엿볼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분노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항상 돌아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묘수를 내놓았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를 죽일 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묘수 맞네요.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의 새 이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바알의 무능력을 상기시켰습니다. 북조선 성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 때가 되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의 최대 평지요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인 이스르엘에 진을 쳤습니다. 7년간 계속된 미디안의 약탈은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부어졌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얻은 므낫세의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목사님, 소년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죠.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과 함께 했기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겁쟁이요 존재감 없는 무명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용기가 생겨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자를 사방으로 보내 므낫세, 아셀, 스불로 납달리 지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웃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도 전쟁을 위해 모여들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디안 연합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였고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어서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때문에 확신을 했다가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 상황이군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을 요구했던 겁니다. 서두에 말했던 양털 시험이죠.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지만 기드온은 양털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극도의 예의를 갖추고 양털만 마르고 사방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하나님은 의심 많은 기드온을 묵묵히 참으시며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 알고 있었는데도 이중으로 확인을 하고서야 움직이네요.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온전히 믿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었을 텐데도 양털 뭉치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옳아서가 아니라 묵묵히 참아주시면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알려졌고 약속도 주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면 초자연적 표징보다는 지혜를 구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멘. 양털 시험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 세력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을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마침내 용기 내어 원수 같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문제는 적들의 수였습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인 반면 미디안 연합 세력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 세력의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스라엘은 4대 1로 싸워야 할 만큼 수적 열세인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했더니 기회는 이때다 하듯 2만 2천 명이 훅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만 명이 남았죠. 그런데 모세는 일찌감치 말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전의를 상실시켜 패배의 가능성을 더 짙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르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물 먹는 자세를 통해 또 속아내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가려낸 거죠. 이렇게 하여 남은 사람은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만 2천 명에서 100분의 1인 300명으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인원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간 기습 공격을 명하셨는데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하여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승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 11절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부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미디안 군인들이 나는 것을 엿듣고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셔서 맞춤형으로 인도하셨군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 들고 나갈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불,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네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들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공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무모하기 그지없음에도 감행했는데 300명이라는 숫자, 손에 쥔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싸워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채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심하게 깨지는 소리와 사방에서 타오르는 횃불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마치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것으로 착각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빴고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으로 두 장수 오렙과 스엡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사기 7장 25절입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정말 완벽한 승리네요. 군대의 수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세가 손에 쥔 마른 지팡이도 다윗의 평범한 물매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도 12명의 제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런 승리 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뒤늦게 전쟁에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장수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 찾아와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두 장수를 죽여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는 처사였습니다.
부르지 않았더라도 대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로 자기 공이 크다 주장하는 시기심과 명예욕은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은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으로 어르고 달래서 갈등을 잘 풀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잠언 15장 1절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네요.
기드온은 요단을 건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 위해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8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정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은 부하들의 피곤함과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기드온을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 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숫꽃과 분우의 사람들은 승산이 확실하지 않으면 몸을 던질 수 없다는 반응이었군요.
그렇죠. 미디안의 12만 명이 죽었어도 아직 남은 군사도 1만 5천 명으로 기드온의 300 용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러나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은 비겁하고 무자비하며 심지어 세마와 살문나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며 기드온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유순한 말을 한 것과 달리 기드온은 화가 잔뜩 나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사사기 8장 7절 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루넬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홀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두 왕을 사로잡고 남은 군대를 격파했고 돌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이엘을 타작하듯 보호했습니다.
목사님,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용기 없고 무자비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기드온의 심한 보복도 큰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와 관용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드온은 장남 여델에게 두 왕을 죽여 담력을 키우게 하고 두 왕에게는 소년에게 죽임을 당해 치욕을 안기려 했지만 아들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두 왕을 쳐 죽였습니다.
주저하는 예델의 모습에서 기드온의 예전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능력에 감명을 받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단지 기드온에게만 왕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대대로 왕이 오를 수 있는 세습적인 왕권까지도 허락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사람들은 기드온이 모든 일을 행한 것으로 보지만 기드온은 이것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드온의 모습은 참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을 백성들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했고 백성들의 이에 동의해 약 20kg의 금과 예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대승리를 기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올무가 되었군요. 첫 취지와 의도는 좋았어도 사람들은 늘 변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이 70명이라는 것은 비록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어도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론 겸손한 척해도 속으론 그렇지 않은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욕망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기드온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바알의 무능력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자 용기를 크게 얻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미디안과 전쟁에 소집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며 양털로 이중 표정을 구하여 응답받은 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냈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의 승리를 예지하는 꿈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기드온은 용기가 충만하여 나팔, 항아리, 횃불만으로 미디안 군대에 대승합니다.
이후 전쟁의 끝무렵에 참여해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처했지만 기드온의 군대를 모욕한 숫꽃과 분위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징벌하고 여호와만이 왕이시라며 왕되기를 거절하면서도 왕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며 처음과 끝,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실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음을 알려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이 일로 기드온에게 붙여진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음을 가르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 용기 있게 미디안과 결을 군대를 모았으나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중 표징을 양털 시험을 통해 구했음을 알려주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혜로 분별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 중 단 300명만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명하셨고 승리로 이끄셨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에 젖어있는 다수의 사람들보다 신실한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십시오. 전쟁에 대해 승한 후 기드온을 왕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요청을 거절했으나 실제의 삶은 왕과 다를 바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음을 알려주어 마음속 깊은 욕망을 늘 경계하며 살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